제4편 영들의 세계 영적 존재의 이해 강의를 들으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인구 중에 진지한 사람들 좀 생각을 깊이 하고 좀 뭔가 진실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10% 내지 15%랍니다. 한85% 내지 거의 90%는 그냥 기분대로 되는 대로 돈 벌고 먹고 살고 그렇게 사는 유형이고, 한 10% 내지 15%는 진실하게 진지하게 뭔가 의미를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느끼기로는 적어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100% 그 진지한 전체 인구의 10% 그 속에 들어 있는 거기에 속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10%, 15% 중에 그냥 단지 인생을 좀 진지하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 더 극소수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또 영생을 갈급하고 이러한 사람들은 아마도 그 10% 중에서도 또 극소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많은 교인들을 이렇게 만나고 또 가르쳐보기도 하고 또 여러 사람 앞에서 설교도 하지만, 그렇게 인생을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주 진지하게 말씀 순종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닙니다. 지난번에 제가 언제 그 남은 자라고 하는 개념을 좀 말씀드렸는데, 이런 핑계 저런 이유로 다 떨쳐져 나가고 정말 끝까지 진리와 말씀에 생명을, 목숨을 걸고자 하는 각오로 충실한 사람들이 결국 살아남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것 잠깐 정리하면요. 공부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좀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 시간에 우리 진지하게 인생을 생각하고 신앙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모여서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공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주시는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셔서 우리의 삶이 건강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뭐 이미 설명된 것이지만, 사람이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빌려받아서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이 연결돼서 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갈라졌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되어 있던 생명이 끊어졌기 때문에 사람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이 땅에 죽음과 또 고통과 질병이 왔습니다. 그 밖에 그 무슨 꽃잎이나 뭐 이렇게 가지 하나 좀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시 죽음과 고통을 극복하고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찾아서 영원히 살수 있는 길은 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이 병들면 병만 자꾸 나으려고 하는데 근원적인 문제는 그 병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근본적인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 맺고 그 다음에 이제 병을 해결하는 것이 제 순서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나무에서 이제 가지를 꺾거나 이렇게 잎사귀를 따면 그게 죽은 상태입니까? 산 상태입니까? 지금 하나 이제 가져오면 좀 보십시다. 자, 여기 지금 아주 싱싱한 꽃이 하나 왔습니다. 이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학자마다 의견이 다 다르시네요. 이게 산 것처럼 보이는 죽은 꽃입니다. 보이기는 산 것처럼 보이는데 생명의 근원, 뿌리로부터 잘려져 나왔기 때문에 보이기는 산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살수 있는 길은 하나가 있습니다. 시들어 죽기 전에 다시 원가지에, 원줄기에 접붙임을 받으면 삽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지금 이 상태는 하나님과 분리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인간의 모습이 이것입니다. 그 인간이 다시 사는 길은 똑같습니다. 생명이 다하기 전에,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사의 원리예요. 그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는 과정에 대하여,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할 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산 생명을 가지고 살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문제를 지난 시간에 꽤 상세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일단 맺고 나면, 이 꽃이 시들기 전에 빨리 접붙임을 받으면 이제 그 원줄기와 연결이 되는데, 그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줄기를 통해서 올라오는 그 수액을 이게 이제 같이 빨아들이면서 이제 양분을 얻어서 이제 살아납니다. 살아나는데 그리스도인 생활에서는 하나님과 연결된 후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력을 얻게 되는 그 원리가 나와요. 그것이 지난번에 마지막 부분의 시간에 쫓겨서 제가 설명을 미처 깊이 못 드렸는데 성경을 이제 가지고 오신 분은 요한복음을 잠깐 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신약성경 찾으시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번째 나오는 책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한 절 더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16장 13절입니다. 16장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나서 하나님과 다시 이렇게 연결이 되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그야말로 이 생명력을 연결해주는, 물론 이 최초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로 가면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아버지께로 이끌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끊임없이 영적으로 이어주고 있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처럼 성장이 되지 않고 좀처럼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면 이 성령의 역할에 대하여 우리가 그렇게 비중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일단 연결이 되면 끊임없이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빌려서 살아야 되는가 하면 성령의 도움을 빌려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주 간절하고 열렬하게 성령의 도움을 빌릴 때 우리의 마음이 안정이 되고 평안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의지와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궤도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물론 성령께서 그냥 무슨 환상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나 성경과 어떤 가르침이나 접촉 없이 계속 기도만 하면 결국 자기 감정과 욕심대로 기도가 응답됐다고 헛믿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원에 가서 그냥 붙들고 뭐 소나무 뿌리가 뽑혀질 정도로 붙들고 기도를 해봐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없으면 그냥 자기 생각에 도취돼가지고 뭐가 탁 오면 아 이게 응답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굉장한 착각입니다. 성령께서 해주시는 일은 이 말씀을 접촉할 때에 이해할 수 있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필요할 때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살도록 안내하시는 분이지 없는 어떤 환상을 주고 계시를 주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사회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다 해놓으셨습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늘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배우고 접촉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안내하신 것입니다. 그 바른 길로 안내할 때 우리가 그 길에 들어가서 살면 사람의 생각이나 생활 방식이나 이런 것이 달라지면서 결과적으로 부수적으로 딸려오는 것이 건강한 상태가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리예요. 그래서 이런 원리도 없이 그냥 무조건 그냥 낫게만 해달라고 기도를 자꾸 하면 하나님도 참 난처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잘 이해하셔서 이 말씀 안에 들어와서 이제 이 궤도에 따라서 살면 여러 가지 인간의 복잡한 문제들이 아주 잘 풀어지고 해결되고 안정되고 건강을 찾는 그러한 결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뭐 여러분이 그 이상구 박사님 강의를 통해서 뭐 자주 들은 말씀 가운데 무엇을 찾아서 살자는 것입니까? 우리의 유전자 속에 무엇이 새겨져 무엇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유전자 속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아주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유전자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물론 자각적으로 어느 정도 희미하게는 깨달을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선명하고 생생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길은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직은 교재로 안 들어갔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5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5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장 50절 누구든지 어떻게 하는 자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의 뜻을 추구하고 누구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까?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뜻을 따라 살 때에 예수님께서 그가 내 형제요 내 자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 로마서,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사도행전 12장. 아,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2절.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무엇이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 욕심과 내 뜻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의 뜻을 찾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냥 지식적으로 알려고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 그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습니다. 결과가 무엇인가? 요한일서입니다. 저기 성경 뒷부분으로 가면 요한계시록에서 조금 이제 앞쪽으로 거슬려 올라가면 요한일서가 나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보겠습니다. 2장 17절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참 좋은 말씀이에요. 이 세상도 정욕도 언젠가는 다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누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지금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잘 찾아서 그 뜻을 행하는 이는 어떻게 거한다고요? 어떻게 산다고요?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그냥 잠시 건강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아팠던 것이 잠시 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정확하게, 성경을 본다고 또 다 깨닫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탁 읽어놓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듣는 사람이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성경을 정확하게 성경 그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다음에 살면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좀 이 올바른 관계를 맺고 좀 어떤 방법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하여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성경에 나오는 영들의 세계에 대하여 잠깐 개념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첫날에 서론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보고 들을 수 있는 이 감각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 을 초월한 다른 영의 세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틀림없이 인간을 초월한 영들의 세계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 영들의 세계가 아주 상세하게 나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영들의 세계에 대하여 어떤 이해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세상 사는 게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이 성경에 나타난 영의 세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재를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 분, 하나님, 예수님, 성령, 이 세 분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 분을 가리켜서 성경에는 그런 용어가 없습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가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의 여러 가지 흐름을 볼 때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이 세 분으로서 똑같이 인간의 구속을 위해서 일하시면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신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세 분에 대하여 우리가 개념을 정리할 수 있느냐. 창세기 1장 26절에 이제 일단 그 희미한 개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얼른 보면 하나님 하면 한 분인 줄 생각하는데 말씀은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 분이 나오죠. 아버지, 성부, 아들, 성자, 성령 세 분이 동시에 이름이 같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도 세 분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 성령. 그래서 우리가 이 세 분을 가리켜서 삼위일체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할 뭐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오늘 갈 길이 꽤 멀어서 끝까지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천사라고 하는 존재가 나옵니다. 천사 히브리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누가 부립니까? 천사들은 누가 부려요? 하나님이 부리십니다. 부린다는 말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이제 사용하시는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이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그 인간 존재가 아니고 좀 한 단계 초월한 존재들이다 이거죠. 다니엘서 7장 10절에도 보면 불이 강처럼 물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여기 수종하는 자는 누구 주변에서 수종드는 자들입니까? 하나님 보좌 주변에서 수종드는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천사들은 종종 인간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스가랴 4장 1절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기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천사가 와서 이제 스가랴를 깨우는 장면. 때로는 이제 말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요한복음 20장 13절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왜 울었습니까? 여자들이 아침에 와가지고 예수님 무덤에 와보니까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천사들이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 천사들이 이제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장면.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러니까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림할 때 천사들이 같이 예수님과 이제 같이 내려올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 천사들을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시편 8편 5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하는 구절입니다. 저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는 천사보다 못한 분이십니까? 아니죠. 천사를 만드신 창조주이신데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하셨다 이겁니다. 이 배경이 히브리 2장 7절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성경들 적어 놓으시면 참고가 되겠죠. 성경 뒷부분에 보면 히브리서 2장 7절에 이제 그 시편 8편 5절과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2장 7절 저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이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얼마 동안?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을 때에는 누구보다 약간 못한 상태로 온 겁니까? 천사보다 못한 상태로 오신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2장 7절에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지만 누구보다는 월등합니까? 사람보다는 월등한 존재로서 영으로서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부리는 영으로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예수님 성령 삼위일체 그리고 천사들 또 뭐가 있습니까? 영적인 존재로서 또 뭐가 있어요? 성경에 사람은 아닌데 존재하고 있는 사탄 마귀. 자,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려면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22페이지 제일 아랫부분 보세요. 마귀라고 하는 말은 그 잘 알아두세요. 이걸 잘 알아야 오늘 공부가 시작됩니다. 마귀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디아볼로스. 따라하세요. 디아볼로스. 그러니까 다 헬라어 한마디씩 한 거예요. 디아볼로스라는 말은 회방자라는 뜻입니다. 이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해 한 것이 이제 마귀라고 번역했습니다. 마귀.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사탄이라는 말이 있죠. 사탄. 사탄. 성경에는 사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에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사탄. 대적하는 자, 반대하는 자. 이게 사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음역한 거예요. 사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그대로 갖다 옮겨놓은 것이 사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마귀나 사단이나 다른 게 아니고 똑같은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귀신이 나옵니다. 귀신. 성경에 귀신이 또 나와요.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주로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가 하면은 사람이 완전히 사단의 포로가 된 상태를 귀신 들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단과 귀신을 이렇게 혼용한 그 대목이 마가복음 1장 23절로부터 26절, 3장 22절로 26절에 보면 그 귀신 들린 상태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면서 이 귀신이 누군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마귀의 지배하에 완전히 들어가서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는 상태를 귀신 들렸다고 합니다. 여기 제가 읽기 여러 해 전에 구현서 목사님이라는 목사님 계셨어요. 지금 여기 녹음하고 있는 우리 구일의 전도사님 아버지가 이제 여기 담임 목사로 계셨는데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신을 쫓아달라고 이제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가족들이 같이 왔겠죠. 지금 여기 4층 우리 목회실에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이 목사님 이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 귀신이 참 아주 세게 든 귀신도 있고 조금 약하게 든 귀신도 있는데 정말 희한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놓고 이제 기도를 막 했더니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 목사한테 기도를 그렇게 살살 해가지고 돼? 세게 그러더니 그래서 이 목사님 놀래가지고 세게 이제 이 귀신 이제 나가라고 예? 나가라고 그랬더니 아주 큰 소리로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드렸더니 잠깐 후에 나왔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저기 저 조계사 지붕 위에 있어. 그 귀신이 조계사 지붕 위에 거기서 보이거든요. 우리 사무실에서 조계사 지붕이 보여요. 저기 조계사 지붕 위에 있어. 다시 기도해. 다시 기도.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기도를 했더니 이제 저기 뭐 저기 광화문에 가서 뭐 차에 치웠대나 뭐. 근데 별 일이 다 있습니다.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인간을 파멸로 끌고 가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인간을 파멸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건전하게, 건실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사단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아주 사단의 지배를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약하게 받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두 가지입니다. 아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나 허약해가지고 자기를 스스로 주체할 수 없을 정도가 된 사람에게 이 사탄이 접근을 해서 지배합니다. 아주 통째로 지배해요. 자기 의지를 완전히 상실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는 어떤 부류인가 하면은 그런 그 사탄 마귀의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난히 그런데 관심이 깊고 그런 이야기를 좋아하고 그런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탄이 장난을 합니다. 건강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의 이 지배하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일단 정신과 몸이 건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런데 너무 깊은 관심을 가지면 안 좋아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면 뭐 그런데 빠질 위험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래 23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거기 마귀나 사단이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 여기저기 나옵니다. 아주 많은 곳에 이 마귀와 사단의 이야기가 나와요. 신명기 32장 17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 일어난 새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에 모든 예배를 받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에 경배하고 예배하더라도 그것은 그 뒤에 배우는 사단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신들이 많고 종류가 많습니다만 원래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원래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신들과 많은 종교들이 생겨났습니다. 여러 부족이나 국가나 어떤 민족에 적합한 신을 자꾸 사람들이 만들어요.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이 뒤에 배후의 조종 세력은 사단입니다. 나중에 이제 시간이 있으면 또 이제 이런 부분도 좀 깊이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언제나 이 사단에 관련된 종교의 그 상징으로는 뱀이나 용이 그려져 나옵니다. 여러분, 이 여러 종교와 종파들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 꼭 거기 뒤에 뱀이나 용이 나오게 돼 있어요. 결국 하나님 이외에 모든 종교는 사단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양은 달라도 이렇게 돼 있어요. 원리가. 그 다음에 에베소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가 나오죠. 역대상 21장 1절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그러니까 마귀나 사단이나 같다고 그랬어요? 다르다고 그랬어요? 같은 존재입니다. 마귀나 사단이나.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니라. 사도행전에도 보면 5장 3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사단 마귀 똑같은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 사단의 정체는 무엇이고 그는 무엇을 하는 존재인가?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셔야 진리를 찾을 수 있어요. 사단은, 사단의 정체가 무엇이고 무엇을 하는 존재인가? 우선 사단의 유래에 대하여 성경으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는 원래 천사, 하늘에서 하나님께 수종두는 천사의 대표격이었습니다. 에스겔 28장 14절에 보면 이제 두로라고 하는 이방나라의 왕을 비유로 해서 그 사단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돕는 그룹, 그룹은 천사를 말합니다. 그룹, 스랍, 그룹, 돕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광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하나님께서 이 광명스러운 영광스러운 천사를 세우셔서 모든 다른 천사를 다스리는 천사의 대표로 그렇게 활동하도록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28장 17절에 보면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정말 아름다운, 정말 아주 고귀한 존재로 있던 이 천사의 대표, 정말 이 보통 천사들보다 아주 월등한 같은 천사이긴 하지만 교만이 들어왔습니다. 그 마음에. 그러다가 이제 하늘로부터 쫓겨나는 이야기가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이사야서에. 여러분 루스벨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루스벨? 루스벨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어요? 이 사탄의 원래 이름이 루스벨입니다. 루스벨인데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루스벨이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근데 이 사탄의 원래 이름이 하늘에 있을 때 쫓겨나기 전에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루스벨입니다. 이 루스벨이 어디서 왔느냐? 이사야 14장 12절. 여러분 교재 23페이지 중간 약간 아래 부분에 있어요. 이사야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에 어찌 그리 땅에 찍혀는고. 너 아침의 아들 뭐라고 그랬습니까? 계명성이요. 계명성이라고 하는 말이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면은 루시퍼라고 나옵니다. 루시퍼. 이것은 금성에 대한 다른 이름이에요. 금성. 반짝이는 아주 가장 반짝이는 별. 그래서 그 루시퍼라고 하는 이름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루스벨이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루스벨 할 때 그 루스벨은 이 영어 성경에서 이름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루스벨이에요. 여기 교재에는 없는 성경절인데 좀 성경에서 확인하고 지나갈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구약 성경 이사야 14장 이사야 14장 13절 네, 아까 12절은 봤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에 어찌 그리 땅에 찍혀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14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지극히 높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이 루스벨이 누구와 비기리라고 한 것입니까?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은 이 성경 전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루스벨이 이 천사 대표가 피조물이 자기를 만든 분과 같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도리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 부리가 드러나고 맨 밑에 빠지게 됐다. 거기 이제 그 말씀을 에스겔 28장 15절 여러분 교재에 있습니다. 그것은 에스겔 28장 15절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하늘에서 그 정체가 불의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드러났고 또 다른 동료 천사들에게까지 그것을 계속 전념시키는 것까지 다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는 그렇게 드러난 상태에서 이제 하늘의 선악 간의 전쟁이 있었다는 묘사가 나오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성경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페이지 아랫부분 계시록 12장 7절로 9절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이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제 조금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탄 마귀에 대한 에스겔서와 이사야서의 그 말씀들을 종합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고 또 예수님이 계시고 또 누가 계셨습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 다음에 많은 천사들이, 이건 뭐 어디까지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이렇게 그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리는 영들, 많은 천사들이 이제 존재합니다. 그 중에 가장 하나님 가까이서 수종드는 천사에 뭐가 있습니까? 천사의 장이 있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장이 피조물, 천사장이 누구처럼 되고자 한 것입니까?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의 천사들에게 자꾸 이렇게 아주 달콤한 말로 내가 너희를, 뭐 예를 들면 내가 너희를 대표하는 그래도 장인데 아 그래도 너무 하나님이 독재 아니냐 이런 말로 이제 아마 이 주변의 천사들을 자꾸 이제 오염을 시킨 겁니다. 점점 여러 천사들이 이제 오염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 루스벨의 영향을 받아서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뭐가 났다고 그랬습니까? 전쟁이 났고 이 용과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하늘로부터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쫓겨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2장 4절에 보면 계시록 12장 4절 그 꼬리가 하늘 별 얼마를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3분의 1이라고 하는 단어가 종종 나옵니다. 3분의 1은 이런 의미예요. 절반은 안 되죠. 3분의 1이 절반은 안 되지만 많은 부분입니다. 그렇죠? 반이 넘는 수는 아니었지만 상당한 수를 미혹해가지고 이렇게 끌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어디로? 땅으로 내어 쫓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존재들이, 이 악한 영, 사탄, 마귀, 이 존재들이 지금 이 세상을 파멸로 끌고 가고 있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과 천사들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언젠가는 끝이 날 것인데 왜 그 끝나는 부분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선악간에 일어나고 있는 성경의 영들의 전쟁인데 이것이 영들 간에만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것에 의해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 영원히 살 수도 있고 영원히 죽을 수도 있는 영원한 운명이 이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들의 세계에 대한 어느 정도 확실한 윤곽과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한번 제가 예언 공부할 때 할 것인데 첫째는 이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분명히 성경에 나옵니다.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로 올라가셨죠? 이 땅에서 33년 반을 사시고 올라가셨죠? 첫째로는 이 사단과 그의 부하들이 쫓겨난 것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쫓겨난 것입니다. 근데 쫓겨난 이후에도 여기저기 지금 이 우주의 세계라는 게 지금 이게 제가 지금 그 이 우주로 또 들어가면 설명이 상당히 또 길어집니다. 어쨌든 다른 우주 세계와 포함해서 이제 지구의 이후에 이제 인간이 창조되었고 창조된 이 땅으로 사단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 이해하시고 나중에 이제 다른 공부하실 때 되면 더 상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니까 주로 이 사탄과 그의 부하들이 활동하는 무대가 어딥니까? 이 땅, 지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 이건 천지 창조 전입니다. 시기적으로 전입니다. 자, 이걸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성경을 앞뒤를 다 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요 코스가 마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꽤 지난번에 설문을 조사해 봤더니 많은 분들이 이거 마친 다음에 계속해서 공부를 좀더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제가 좀 구상하고 있는데, 이제 그때 제가 이 성경에 나오는 아주 아예 시초부터 아주 마지막 부분까지 그 역사 공부를 한번 쭉 한번 하려고 그래요. 5회에 걸쳐서 그런 이제 좀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건 그때 해결하기로 하고. 예. 아니지. 그때는 이제 땅에 올 필요가 없었던 것이, 이 땅은 그냥 황무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우주에도 인격을 가진 존재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성경이 나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녀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지구는 창조 사역의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인간이 창조된 다음에, 즉시로 들어왔습니다. 그 성경의 배경을 보면 인간이 창조된 후에 하늘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 배경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 창조 전에 이미 있었고, 인간이 창조되자마자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들어왔습니다. 뭐 시간이 가서 제가 설명을 뭐좀 궁금해해서 좀 풀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사람이 창조될 때에 애기로 창조됐습니까? 성인으로 창조됐습니까? 성인으로 창조됐죠.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성인으로 창조됐습니다. 근데 범죄하지 않았을 경우에 자식을 낳았습니까? 안 낳았습니까? 생각을 잘 하세요. 아니, 범죄를 안 했다면 자식을 낳았을까요? 안 낳았을까요? 근데 범죄를,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안 했다면 자식을 낳았을까 안 낳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기 때문에 타락을 안 했어도 고통 없이, 그 다음에 타락한 후에 주어지는 것은 잉태와 해산의 고통이 더해진 것이지, 잉태하여 자식을 낳는 것 자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타락을 하지 않았어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기 때문에 낳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성인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뭐 정상적이라면 한 1년 내로 아이가 하나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인간이 창조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사단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탄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 배경에서 그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지구에 먼저 사탄이 존재하고 있었다. 쫓겨가지고 지구로 왔다는
아니, 이제 다른 우주 세계를 배회하다가 창조된 다음에 이제 들어온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성경 전체가 잘 풀려나가게 돼 있어요. 이거를 혼란하면은 성경이 아주 복잡합니다. 근데 지금 요 순서대로 이해를 하시면 성경의 모든 예언이나 모든 내용들이 아주 정확하게 풀려나갑니다. 지금 이해되셨죠? 왜이 타락한 사건이 창조 전인지 지금 말씀드린 그 이유입니다. 성인으로 창조됐고 정상적이라면 자식을 낳았을 텐데 타락할 때 자식이 없었던 것을 보니까 얼마 안 돼서 들어온 겁니다. 그러므로 창조되기 전부터 사탄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예.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오늘 본론을 도무지 자신이 없는데. 자, 그 다음에 보세요. 24페이지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탄의 본질은 무엇이고 직업이 뭐냐 이것입니다. 사탄이 도대체 직업이 뭐냐? 본질이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누군가요? 마귀예요. 예?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죄의 근원입니다.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시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 생각 속에 뭘 집어넣는 거예요? 나쁜 생각,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 일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악한 생각, 나쁜 생각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마귀하고 아주 친하게 살죠? 그런 일을 마귀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이 이야기 아시죠? 이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자기 재산 다 바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때 일단 팔아놓고 보니까 이게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조금 감추고 나머지를 가져온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미 성령 충만한 사도였기 때문에 다 알았습니다. 이게 다냐? 네, 다입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차라리 내겠다고 작정을 안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해놓고 거짓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짓말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여러분, 거짓말하고 싶은 생각이 딱 들어오면 속에 누가 들어온 겁니까? 사단이 들어온 겁니다. 이런 일을 사단이 하고 있어요. 에베소 6장 11절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가 괴계를 쓴다는 것이죠. 괴계라는 말이 참 잘 우리가 안 쓰는 말인데 간사하게 남을 속이는 꾀를 괴계라고 합니다. 간사하게 남을 속이는 꾀, 그게 괴계예요. 디모데후서 2장 26절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좇게 하실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누구의 올무에 들어간 거예요. 마귀의 올무에 들어가 버리면 누구의 뜻대로 못 살아요. 하나님 뜻대로 못 삽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어디서 나와야 돼요? 마귀의 올무에서 나와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뜻이죠.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마귀는 미혹, 유혹하는 것입니다. 미혹이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길을 뻔히 알면서도 엉뚱한 길을 가르쳐주는 것을 미혹이라고 합니다. 사단이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어떻게 하면 잘 살지 사단이 길을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알면서도 엉뚱한 길을 가르쳐 주어서 파멸하도록 끌고 가는 것을 미혹이라고 합니다. 그게 사단이 그런 것을 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사단을 얕보지 마세요. 고린도서 11장 14절 15절에 보면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무엇으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사단이 그렇게 무슨 우리가 사탄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상하기를 뭐 얼굴은 시커멓고 그냥 뭐 이렇게 박쥐 날개 같은 거 달고 뭐 이는 뭐 이렇게 드라큘라 이빨같이 해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사단은 때로는 아주 순한 양처럼 접근해 오기도 하고 때로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접근하기도 하기 때문에 사단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올무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길은 항상 무엇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까? 진리를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누가 그냥 가르쳐주는 대로만 해서는 안됩니다. 제가 왜 이 짧은 시간에 성경절을 이렇게 많이 갖다 대는지 아십니까?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을 가지고 배우셔야 돼요. 성경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길을 가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을 찾아갈 때 사탄의 유혹에, 괴계에, 올무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단의 모든 괴계와 올무와 미혹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가 경배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처음에 목적이 뭡니까? 자기도 누가 뭐가 돼요? 하나님이 되어 경배를 받고자 하다가 쫓겨났습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뭐 하려고 해요? 경배를 받고자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주 깊이 깨달아야만 성경 전체의 흐름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로 11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이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일입니다.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뭐하면?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누구만 예배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와 예배의 대상이지 다른 어떤 것도 경배받을 권위가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것이고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누가 예배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자기가 경배와 예배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 일반 기독교 사전에 그 이런 언급이 있는 걸 보고 상당히 야, 이게 참 제대로 봤구나 하는 그런 이제 느낌이 왔어요. 아카페 성경사전 706페이지에 보니까 사탄의 지상의 노력 목표는, 지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이 아니고 이 지상입니다. 사탄의 최고의 목표는, 최후의 목표는 자신이 예배를 받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신이 예배를 받는 자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를 좀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어떤 것이든지 숭배합니다. 하나님을 숭배하든지 다른 신을 숭배하든지 아니면 자기를 숭배합니다.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누구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자기예요. 무신론자는 자기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섬기는 것은 곧 사탄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사탄을 섬기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사탄을 섬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봐야 돼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겨왔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사탄의 수하에 들어와 있어요. 길을 잘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살펴 믿어야 됩니까? 성경을 가지고 살펴 믿어야 끝까지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사단이 보통 교활하고 영악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것 같으면서도 엉뚱한 길로 데리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예배와 경배가 어떻게 전쟁의 속성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원래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서만 성립된 것입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자, 사람이 천사를 예배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도 뭐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성경절 하나 볼까요? 계시록 19장 10절입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 사도 요한이 계시 중에 누구를 만난 것입니까?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니까 나한테 하지 말고 오직 누구한테만 하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두지 말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입니다. 자, 그런데 사탄은 이제 이 경배나 예배라고 하는 차원에서 어떤 일을 주로 하고 있는지, 해왔는지 보십시다. 이걸 깨닫는 것이 또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사탄은 경배의 무엇을? 대상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원래 경배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데 경배의 대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하와를 유혹할 때 그 본색이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3장 4절과 5절, 뱀이 하와에게,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뭘 먹어도, 선악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고 한 선악과를 먹어도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무엇이 밝아? 눈이 밝아.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게 아주 본질입니다. 여기를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 마귀가, 원래 루스벨 천사장, 천사 대표가 누구처럼 되고 싶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가 타락한 겁니다. 하와를 유혹할 때도 똑같은 마음을 불어넣었습니다. 이 과일을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너도 뭐 되라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 되라는 겁니다.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낭패를 봤는데 사람에게도 하나님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말고 네가 하나님이 되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경배의 대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서 다른 곳으로 끌고 가는 것이 사단의 본질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8장 16절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계시 가운데 자기를 계시로 인도하는 하늘의 사자가,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이건 계시 가운데 이상으로 본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 성전이지요.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에스겔이 어디 들어간 겁니까? 환상 계시 중에 성전 뜰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여호와의 전 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자, 여기 성전에 대해서 좀 이제 윤곽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울타리가 있어요. 성막이 울타리가 있고, 이게 동쪽입니다. 이 문이 동쪽에 있어요. 그 다음에 제단이 있습니다. 이 뜰이.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지난번에 그림으로 봤죠. 지난 시간에. 그걸 이렇게 평면도로 그리면 이겁니다. 여기 이제 성전이에요. 이것을 성소라고 하고 이것을 지성소라고 합니다. 이 계시 가운데 자기를 인도하는 그 하늘의 사자가 일로 들어가길래 이제 따라 들어가 봤더니 몇 명이? 25인이 어디에서?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예? 여호와의 전 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 여기 보세요. 전이 이것입니다. 전 현관이면 여기겠죠? 현관과 어디 사이에서? 요게 제단입니다. 요 사이에서 하나님의 집 안에서도 뭘 등지고 그랬습니까? 여기 보세요. 전을 등졌다는 것은 이걸 등졌다는 것이죠. 이걸 등지고 어쪽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여기를 등지면 어디를 보게 돼 있어요? 동쪽을 보게 돼 있죠. 동쪽에 뭐가 떠오릅니까? 태양이 떠오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뭐를 경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태양을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지금도 있어요. 이제 나중에 조금 더 깊이 연구하다 보면 이런 일이 지금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자, 아예 뭐 오늘 나올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까 좀 미리 말씀드리면 동방 태양에게 경배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 이것이 언젠가 하면은 태양이 뭡니까? 영어로 sun입니다. Sunday가 태양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일요일 할 때 일자가 이게 뭡니까? 태양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하나님 전 안에 있으면서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 정신이 하나님의 전을 등지고 엉뚱한 신을 경배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은 지정된 시간은 안식일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에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이걸 상징해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일요일에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 예배하는 것인데 무슨 상관이냐? 이것이 왜 심각한 일인지 이제 성경을 보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25페이지 세 번째입니다. 바벨론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시험을 받았습니다. 두라 평지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된 신상을 세워놓고 다니엘 3장 5절과 6절에 보면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안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에 세운 뭐에게 절하라? 금신상에게 절하라. 이 다니엘 세 친구는 누구를 경배하던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강제적으로 다른 우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요청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다니엘 세 친구가 이겼죠. 또 보세요. 이제 다니엘 세 친구 말고 다니엘을 모함할 때 다니엘 6장 7절 그 이제 모함꾼들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뭘 구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여버리자는 겁니다. 누구를 섬기고 누구에게 기도해야 합니까? 원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못 섬기게 하기 위해서 누구만 섬기게 하자는 거예요. 왕만 섬기게 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신 못 섬기게 하자는 것입니다. 아까 보신 성경절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도 마태복음 4장 8절 9절 심지어는 누구에게까지 이런 욕을 합니까? 예수님에게까지 내게 엎드려 뭐하라? 경배하라. 그러니까 아주 속된 말로 하면 아주 경배에 굶주려 미친 존재가 사단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 대신? 하나님 대신 자기가 경배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은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있을 일입니다. 아직은 일어나지 않은 예언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누구에게?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짐승은 이 땅에 존재하는 사탄의 대리자를 말합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예언 공부할 때 좀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하나님 말고 누구에게? 짐승에게. 여기 그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된 사람들은 누구를 경배하는 사람들인가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고 그 이외에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짐승에게. 사탄의 대리자로 이 땅에 존재하는 그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탄교회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탄교회. 지금 미국에는 사탄교회가 굉장히 번창하고 있답니다. 사탄교회. 제가 인터넷을 잠깐 들춰봤더니 굉장합니다. 사탄교회가. 미국 할리우드 그 영화 배우들 많이 몰려있는 할리우드에는 사탄교회가 굉장히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배우들이 사탄교회에 가야 뭐가 잘 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무서운 일들이 우리 배후에서 영의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셔서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절대로 경배의 대상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떼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시는 일에 우리의 모든 생명과 모든 뜻을 바쳐서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경배의 무엇을? 주체를 변질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도록. 그 중에 하나가 지옥에 대한 사상입니다. 여러분, 그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지옥불에 가가지고 얼마 동안 탄다고요? 영원히.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까요? 지옥불에 던져놓고 영원히 불타는 모습을 보고 즐기시는 분인가요?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 성공회는 상당히 그 정통적인 이제 교회 중에 하나인데 그게 잘못됐다고 고백했습니다. 최근에 이게 동아일보 96년 1월 13일자에서 본 겁니다. 지옥을 벗어날 수 없는 영원한 고통과 징벌의 구동, 불구덩이로 묘사한 기독교의 전통적 견해는 잘못된 것이며 지옥은 다만 신이 함께 하지 않는 총체적 부정과 무의 상태이다. 과학적으로 표현된 전통적 지옥관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워지지 않는 심리적 상흔을 남겼으며 신을 학대를 즐기는 괴물로 만들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도록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단은 경배의 정신을 변절시키고 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어떤 마음, 어떤 정신이 필요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예배에는 창조주께 대한 감사와 찬양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예배에는 겸비한 심령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앙은 상당 부분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축복받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복받는다. 특히 우리나라는 기복신앙이 예배하는 정신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하고 한심하고 수준이 낮아요. 원래 기독교는 굉장히 고상하고 대단히 이상이 있고 아주 멋있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아주 고상한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어쩌다가 이렇게 좀 아주 속된 말로 하면 저질 종교가 되는지 몰라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결과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목적으로 신앙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 유대의 그 지도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자로 살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을 받은 결과로 생각했고 가난하고 병 걸리고 못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멸망받을 후보자라고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정신이 예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네 번째, 사단은 경배하는 방법을 변환시키고 있다. 하나님은 교회의 화려한 외형보다는 진리를 추구하는 교회를 찾으십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너무 모양을 갖추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사람의 동기와 마음을 살피십니다. 예배자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태도는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정신입니다. 그것이 예배하는 방법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뭐보다?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예로 가인이 비록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그가 가져온 제물, 농산물은 하나님이 명하신 제물, 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신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더욱이 요즘은 예배가 얼마나 시끄러졌는지 몰라요. 아주 소란스러운 음악으로 사람의 정신을 혼란시키고 판단력을 흐리고, 제가 어느 집회에 그 잠실 어디서 체육관에서 하는 집회에 한번 갔더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그 밴드 소리, 음악 소리가 아주 크고 요란스럽고 정신이 없는지, 야, 이런 중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까? 예배 방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아주 또 한 중요한 것인데, 사단은 경배의 시간을 변조해 놓았다. 성경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배 시간은 한 주일의 일곱 번째 날인 안식일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일곱 번째 날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은 일곱째 날입니다. 그리고 성경상 일곱째 날은 오늘날 토요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걸 자꾸 물어요. 어떻게 일곱 번째 날이 토요일이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하면 일요일이 아니냐. 이렇게 묻는 분이 계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성경절은 여러 군데 나와요. 안식 후 첫날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요일은 무슨 요일인지 아십니까?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해 넘어가기 전에 십자가에서 내려서 금요일 저녁에 어디로 들어가셨습니까? 무덤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면은 토요일에는 어디 계셨습니까? 무덤 안에 계셨고, 일요일 새벽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한 날을 안식 후 몇째 날? 첫날이라고 했어요. 그럼 일요일이 몇째 날입니까? 성경적으로 첫째 날입니다. 그러면 일요일이 첫째 날이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오늘날 토요일이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부인할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확실한 겁니다. 성경상 제7일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는 날은 첫째 날이 아니고 일곱 번째 날입니다. 이거를 바꾸는 것입니다. 분명히 십계명상에도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 우리 이 아주 소중한 계명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안식일을 26페이지 제일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26페이지 제일 아랫부분에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십계명 가운데 분명히 기록해 놓으셨는데 이걸 누가 시켜서 쓴 것도 아니고 누가 직접 쓰셨어요? 하나님이 친수로 쓰신 것입니다. 돌에다가. 그러면 이것을 사람이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어요. 분명히 성경상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은 제7일이고 오늘 요일로 하면 토요일입니다. 이것을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바꿔놨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경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경배의 대상을 바꾸려고 하기도 하고 아주 다른 신으로 경배하는 그 정신을 흐려놓기도 하고 경배하는 방법을 또 바꿔놓기도 하고 경배하는 시간도 바꾸어서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서 결국에 가서는 멸망받도록 끌고 다니는 것이 사단의 본질이고 사단의 직업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어떻게 시작되어서 유지되었고 또 이것이 어쩌다가 일요일로 넘어갔고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여기서 시작할 수 없습니다. 이제 시간이 이제 다 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천상 이제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좀 의논을 하나 좀 한 가지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화요일이면